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남한 생활 적응 능력을 키워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열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의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남한 언론이 관련 보도를 내보내면서 잠깐 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언론사가 최룡해를 최용해로 달리 표기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남한 어법에 따르면 최용해가 맞는 표기입니다. 남한에선 두음법칙이 있어서 니을로 시작되는 단어가 외래어 말고는 없는데요. 1992년 한국국립국어원 국어심의에도 북한의 인명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는 남한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한이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원래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한 표기법에 맞추려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표기도 이설주로 표기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새로 등장하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남한 사회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요즘 남한 사회에서는 말을 줄여 사는 경향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생일 파티를 줄인 생파나 열등감 폭발을 줄인 열폭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단어보다도 남한 사회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는 줄임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한국말은 진화한다 시간에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청소년 스트레스 1위 엄친아 반대 서명운동 댓글 10만 개 돌파 기념.
이른바 엄친아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다
개그맨 중에서 또 엄친아로 소문이 나셨잖아요.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엄친아입니다. 세상살이 맑을살이지기 김정우 기자와 함께 엄친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엄친아. 대충 엄한 친구란 뜻인가요?
네, 엄한 친구는 아니고요. 엄마 친구의 아들을 줄임말이 엄친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나무랄 때 종종 친구 아들은 또 전교 1등 했다더라. 친구 아들은 어쩜 그렇게 예의도 바르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엄친아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잘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상형의 남자를 뜻하고요. 또 모든 것이 자신보다 뛰어난 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한 방송에서는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 외모에 덤으로 학벌을 겸한 경우를 엄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친아란 말은 어디서 유래된 거죠?
네, 엄마 친구 아들은 지난 2005년에 나온 한 인터넷 만화에서 쓰이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만화는 많은 장점을 가진 우월한 자의 뜻으로 엄마 친구 아들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이 용어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줄임말인 엄친아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엄친아란 말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엄친아란 말이 정신적인 압박감을 불러오기 때문이랍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내 20, 30대 성인 남녀 2명 가운데 1명은 주변에 있는 소위 엄친아 때문에 정신적 압박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엄친아, 대학 가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엄친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혼할 때도 이 좋은 가문과 좋은 직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엄친아와 비교되면서 좌절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엄친아 현상, 경쟁이 심한 남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그런데 여기 동네 상가에도 병원 참 많구나. 이 건물만 봐도 2층엔 이비인후과, 3층엔 피부과, 또 저기 길 건너엔 비뇨기과라. 이비인후과는 귀나 목을 치료하는 곳일 거고 피부과는 피부를 치료하는 곳일 텐데 은실아, 근데 비뇨기과는 뭐냐?
비뇨기과는 콩팥, 방광 같은 장기나 생식기관에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곳이야.
방금 내가 다녀온 곳은 내과였고 그럼 내가 저번에 다리 부러졌을 때 간 병원이 외과 병원이었나?
아니, 거기는 정형외과였어. 외과는 주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고 정형외과는 외과 중에서 근육이나 뼈대 같은 운동기관의 기능장애를 치료하는 곳이야.
그럼 성형외과는 뭐니?
쌍꺼풀 수술이나 화상치료같이 상처를 교정하거나 외모 개선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외과가 성형외과지. 아이고, 이러고 있다 보면 한이 없겠다. 어서 가자. 빨리 약 타다 먹어야 감기가 낫지.
네, 남한해에서 살면서 꼭 알아야 할 낱말들을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병원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병원 진료 과목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이 상황극 주인공이 찾아간 진료과는 내과였죠?
네, 내장의 기관에 생긴 병을 외과적 수술에 의하지 않고 물리요법이나 약으로 치료하는 진료 과목이 바로 내과입니다.
또한 치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진료과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이 치과는 이에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치과에서는 충치나 잇몸질환을 치료하고 치아를 교정하거나 보철 작업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정이라는 것은 고르지 않은 치아를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말하고요. 이 보철은 치아의 충치, 즉 사근니에 끼우는 보충물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안과는 눈에 관한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또 신경정신과도 사람들이 종종 찾는 진료 과목이죠.
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서가 바로 신경정신과입니다. 또 응급의학과가 있는데요. 급성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응급질환을 치료하는 부서가 바로 응급의학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병원하면 의사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의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하죠?
네, 먼저 의사 면허를 받은 뒤에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의사를 인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턴은 북한의 실습생에 해당하죠. 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인턴 과정을 마치고 하나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의사가 레지던트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전문의가 있는데요. 전문의는 한 진료 과목의 전문의사로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간호원에 해당하는 간호사가 있죠?
네, 의사의 진료를 도와서 병을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또 간병인도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간호인이나 간호자로 불리는 간병인들은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받아야 할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약을 좀 타려고요.
네, 처방전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손님, 약 설명해 드릴게요. 알약은 식사 후 30분 후에 드시면 되고요. 물약은 하루에 한 번 20cc 드시면 돼요.
선생님, 혹시 이 약에 수면제 들어있나요?
네, 그 노란색 약이 수면제인데요. 원치 않으시면 빼고 드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생활 속 낱말 탐험.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접수할 때와 진료받을 때 나오는 단어들을 익혀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네,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주민 장규백 씨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와서 농약을 만드는 공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아무래도 독성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원료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공장 관리자들이 특히 분말 형태인 원료가 공기 중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계속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최근 어느 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됐다는 뉴스였는데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유출과 누출을 막 섞어서 쓰더라고요. 그렇다면 누출과 유출 두 단어가 같은 뜻인가요?
유출과 누출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쓰임새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 김 선생님으로부터 누출과 유출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장규백 씨. 공장에서 사고로 원료가 새어나온다면 누출이 맞습니다. 두 단어의 뜻풀이를 보면 유출은 흘러나가는 것이고 누출은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유출은 다소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색채를 띠고요. 누출은 의도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일 때 적합합니다. 가령 유출은 기밀 유출, 수능 시험지 유출 같이 의도적인 행위에 쓰고요. 누출은 지하수 누출 사고, 가스 누출 같이 피동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현상일 때 적합한 표현입니다.
누출과 유출에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다룬 기사에서는 누출과 유출이 막 섞여서 쓰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원리를 적용한다면 원전 폭발 때문에 뜻하지 않게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은 누출로, 그리고 일본 당국이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유출로 쓰는 게 적절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말글살이었습니다.